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가안보팀과 북한 문제 등 아시아 전략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용하는 등 북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연합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 B-5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출동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시마네, 히로시마, 고치 등 9개 현에서 오늘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가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탄도미사일의 궤도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훈련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해 이들 지역에 전문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9개 현에서는 거리 곳곳의 확성기와 휴대전화 메시지, 케이블 TV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에 대비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내용을 전파하는 J-Aler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에서 오늘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왕과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마리아노 라조이 총리는 오늘부터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어제 사건은 오후 5시 무렵 흰색 벤 차량이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서 갑자기 보도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14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 사건을 저지른 벤 차량 운전자는 군중들을 차로 친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당국이 현재 운전자를 수배 중인 가운데 경찰은 어제 용의자 2명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테러 몇 시간 뒤 스페인 남부 해안 도시 캄브릴스에서 또 다른 차량이 거리의 시민들을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자살 폭탄 벨트를 메고 있던 용의자 5명을 사살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의원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 지도력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에 찬 행동을 명백히 비난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에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2일에서 8일 미국 내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0% 높아진 것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상징적 수도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국제동맹군의 노력이 조금씩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카 작전의 지상군인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 ISIL과의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ISIL이 동맹군이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들을 집에 머물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적 노력에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경도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핵 협상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오후 한때에는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는 강력한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continue our full out efforts working with partners, working with allies to bring that pressure.
틸러슨 장관은 17일 미일 외교 국방장관 안보 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협력국과 동맹들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압박의 목적은 어느 시점 북한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단합된 국제사회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길을 선택할 경우 고립의 수준이 암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암담할 것이란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노력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는 과거와는 다른 결론을 낳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s different about this campaign is I think the level of international unity around this campaign, the level of cooperation we are getting from China.
지난 20년 동안 대북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국제사회의 단합과 중국 등 역내 다른 나라들의 협력 수준, 또 대북 압박 캠페인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직면한 위협의 수준 등으로 볼 때 어떤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은 군사 준비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평시 때나 군사적 대치를 앞둔 상황에 상관없이 일본과의 조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역내 협력 국가들과의 3자와 다자 안보와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deter and if necessary defeat any threat. Any initiation of hostility.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막고 필요한 경우 물리칠 것이며 북한의 어떤 적대 행위가 개시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매티슨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양자 활동을 지속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맹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일본과 괌, 미국, 한국을 향해 발사되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효과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동맹인 미국과 일본은 방어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the threat of ballistic missiles, as an alliance.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진로를 바꾸고 협박과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비핵화에 나서는 것과 진지한 대화에 준비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두 나라 장관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억지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미국이 더 많은 전략 자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왔고 이 지역에 대한 공약을 가시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관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에 대한 공격은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또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일 양자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두 나라 동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덤포드 의장과 가와노 통합망료장은 오늘 회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두 나라가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대응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최근 눈에 띄게 완화돼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한 승인을 미루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과 분노, 군사적 해결책 장전 완료 등 북한과 말폭탄을 주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나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4일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공개된 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이 있다며 거듭 대화 용의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한 발 물러서기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고문에서 군사적 방법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례적인 이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도 17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끔찍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한다며 다만 북핵 허용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임박설과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미군 최고위 당국자들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배넌 수석 전략가는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에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외신 기자 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북 간 거친 언사가 오고 간 이후 대화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good show of goodwill would be to stop nuclear testing, to stop ballistic missile testing, to stop destabilizing activities.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9%가 군사행동 위협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33%였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8%로 반대한다는 응답자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정경도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핵 협상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과 관련해 레드라인, 이 금지선을 언급한 것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도발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경두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레드라인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네.
예, 전체적으로 억제하기 것이죠. 위해서.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또 정 후보자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역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바른정당은 핵 공유를 거론한다며 정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 협상 수단으로 미한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와 정경두 후보자의 문답 내용입니다.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조치의 중간 단계로 핵동결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궁극적인 것은 비핵화이고 중간 단계로 핵동결을 하자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고 군심을 결집해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정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에 이어 23년 만에 두 번째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공사 30기인 정 후보자는 F-5를 주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2,800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갖고 있으며 전력 건설과 작전 분야 전문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신임 회장은 다친 마음을 풀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북한 적십자사와 조속히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서울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남북의 대화가 단절됐고 신뢰가 굳게 훼손됐지만 과거 남북 적십자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신뢰 회복과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경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1980년대부터 29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분단돼 있지만 결국 한 민족으로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남북협력과 분단 극복의 출발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에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낙제점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관계 우선 정책을 펴면서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민심으로 출현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남북관계 항목은 낙제라고 비난하고 그 원인으로 대화와 남북선언 이행 등을 떠들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론에 대해서도 북한을 압살하려는 책동에 추종하는 반통일 대결론이라며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 지시와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그리고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추진 등을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바란다면 외세와 결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도 17일 문 대통령의 최근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비난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 유지 등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전쟁만은 기어코 막겠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말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 미한 동맹 강화에 의한 전쟁이냐 아니면 반미투쟁에 의한 평화냐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남북관계보다 미북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미한관계를 이간하려는 대외정책 기조를 담은 반응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를 적절하게 활용해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뭐 인정해 줄 거고 반면에 이제 뭐 미국과 같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미 공조를 북한 쪽에서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해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 경제 협력 재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국면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법은 아마 북미 관계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파격적인 방식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치적, 인도주의적 현안에 돌연 호응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미한 공조를 이간할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한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평창올림픽이나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미 간의 이간 내지는 북한이 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형국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수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도 한국 내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파격적인 반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중남미 4개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와 통상관계를 정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들 나라들이 올해 제출한 유엔 안보리 이행 보고서에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중남미 나라는 페루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지난 4월 북한 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 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로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멕시코 역시 232로 이행보고서에 북한 외교관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2016년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숫자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이후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인 5월 16일까지 이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국 주재 외교관 감축 사실이 안보리에 제출된 공식 문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 외교관들이 한 개의 은행 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명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자국 해역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드봉호 문제로 북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무드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몰수를 결정하고 곧바로 폐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질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자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 당국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산 등을 압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2017년 총 3차례 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남미 나라인 칠레는 232로 이행보고서에 북한과 과학과 기술 분야 협력이 없고 동시에 북한 외교 공간이나 북한의 은행 계좌가 자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2로 공동 발의국인 칠레는 법령을 토대로 완전하고 엄격한 대북결의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 대북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힘과 경제, 외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식량 사정은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7년에도 북한 주민의 41%인 1,0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17-2027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열량을 2,100칼로리로 보고 이를 섭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인 2027년에도 하루 평균 2,1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주민 수가 1,0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농무부는 2017년 현재 북한 주민의 54%가량인 1,36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무부는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40%가량인 9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10년 뒤인 2026년에는 30%인 79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농무부의 스테이시 로슨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VOA에 전반적인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북한 주민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매우 저조해 개선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뒤 곡물 필요량과 생산량 격차인 절대 식량 부족부는 생기지 않겠지만 하위 계층에 속한 790만여 명은 최소 2,1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수가 980만여 명에서 1,360만 명으로 380만여 명이 증가했으며 10년 뒤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인구도 290만여 명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미 농무부는 이와 관련한 B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특히 10년 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시아에서 예멘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무부는 아시아에서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는 주민 수가 전체의 10%를 넘는 나라는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북한뿐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2017년 기준으로 모든 국민들이 최소 2,100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의 양을 계산한 식량 부족량이 62만 3천 톤이며 10년 뒤인 2027년에도 43만 5천 톤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가 남북 통일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할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코디네이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별로 앉을 겁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3기 통일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인데요. 지난 8월 16일 저녁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1기 첫 번 1기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논문까지 나왔었어요. 끝날 때.
통일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은 남한 주민 14명과 탈북 주민 14명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세주의 교육장에서 강의가 이뤄집니다. 이 강의를 맡은 홍양호 강사의 설명입니다.
통일 코디네이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쉽게 통일이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 사회 통합 이런 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오랫동안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통일되어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이런 이념적 그 차이 때문에 쉽게 빨리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전문인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통일돼서 이분들이 우리가 사회 통합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의 통일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양우 씨는 앞으로 매주 남북 간의 정치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교육하고 남북 간의 차이에 대해 통일 이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생들에게 강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주 단위마다 남북 간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남북 간의 어떤 차이들을 교육을 하고 이 차이들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교육생들끼리도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남에서 온 사람은 북한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남쪽에서 온 교육생들을 같이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리고 또 토론도 하고 또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수업을 듣는 남북의 주민들 모두 진지한 태도로 첫 시간 수업 함께했습니다. 첫 시간을 함께한 한 탈북자는 자신들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수업에 열심히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교육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제 변화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내가 좀 변하는 게 이게 뭐이고, 사실 통일 코디네이터라 할 때는 사실 뭐 제가 뭐 북한에서 왔지만 뭐 통일이 된다 안 된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사실 이거를 배워서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탈북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생각의 차이를 서로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 그리고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 또 이제 다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통일, 그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기본 오늘 관건인데, 사실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남한 분들도 같이 우리가 이제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각자들이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이 개념이 뭔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개념이랑 서로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이 코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이제 다시금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남북의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의인 만큼 남한 주민들 역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념 자체가 틀린다는 것보다도 사람 자체,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정형화된 일을 하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매치가 안 된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세주에서 하는 일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 이제 10주간의 교육인데 만약에 그게 끝나면 아마 저도 하나의 일조를 하지 않을까.
홍영우 강사는 첫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의 통일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이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아, 이제 통일이라는 것이 먼 미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통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에도 보면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 모여서 아주 그 밝은 마음으로 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봐서 야, 이제 통일이 벌써 다가왔구나. 통일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도 조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통일 코디네이터 수업은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A Washington.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
자세한 상황 좀 보겠고요. 미국과 일본 외교 국방 책임자들이 미국의 핵 우산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 억제력 제공을 재확인한 내용 보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당 소속인 공화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스페인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크게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스페인 제2도시죠.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에서요. 이 벤 차량이, 화물 승합차 차량이 행인들을 향해 돌진했는데 500m가량 질주하면서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
희생자 중에는 3살 아기도 있었는데요. 다친 사람 중에 15명이 지금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제 17일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자정을 넘어서 오늘 새벽 바르셀로나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해안 도시 캄브릴리스에서도 유원지 밀집 지역 행인들에게 아우디 A3 고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경찰관을 포함한 6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입니다.
예, 두 사건 모두 차량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부분은 같은데 네. 혹시 연관이 있습니까? 두 사건이?
스페인 수사당국이 두 사건을 모두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걸로 AFP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요. 두 사건을 이슬람 성전주의 지하디스트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예. 범인들이 그러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로 확인이 된 겁니까?
범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동기가 뭔지 아직 파악되진 않았는데요. 일단 두 번째 사건에서는 뭐 경찰이 즉각 대응해서 교전을 벌여서 예. 용의자 4명을 사살했는데요. 또 한 명은 체포했지만 부상 때문에 곧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 앞선 그 사건의 벤 차량 운전자는 현재 도주 중이고요. 예. 현재 경찰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모로코 태생 남성과 스페인 남성 이렇게 3명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범인들이 부탄 가스통으로 차량 폭탄 테러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고요. 용의자가 일부가 가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배후를 자처했군요.
예, 첫 번째 사건 직후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요. 우리 전사들이 미국 주도 연합군 참가국을 공격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에서 공격을 수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당국이 보고 있는 만큼 이 ISIL이 스페인을 노린 연쇄 테러를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현지 경찰이 북부 해안 도시를 겨냥한 추가 테러 우려에 따라서 카탈루냐 지방을 중심으로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히 바르셀로나와 캄브릴스 이외 도시 차량들도 일일이 검문을 하면서 예.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테러가 일어난 그 두 곳 모두 뭐 관광지고 유원지 밀집 지역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피해자들이 좀 있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탈루니아주 정부가요. 이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총 24개 나라 출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일단 사망자 13명 중에 이웃나라 독일 출신 3명과 이탈리아인 2명, 벨기에 국적 1명에 포함됐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는 부상자가 26명이라 되는데요.
예.
이 가운데 11명이 지금 위중합니다. 호주 외교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자국민 4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미국인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 출신 피해자도 있습니까?
현지 중국 영사관이 홍콩에서 간 관광객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본토 출신 피해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여성 한 명과 딸도 현장에서 다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한국이나 북한 국적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로 민간인들을 덮치는 테러가 최근 유럽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수법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ISIL을 비롯한 이 극렬 단체들이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서 그 추종자들을 선동하는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세계 각국이 테러에 대비한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폭탄이나 총기, 무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자동차나 흉기같이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일상생활 중인 시민들과 경계감이 없는 관광객들을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요.
네.
미 중앙정보국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바르셀로나 구 시가지 람블라스 거리 일대를 위험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스페인 당국에 사전 경고했던 걸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스페인 정부와 왕실이 테러 척결 의지를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사건 직후 애도 성명을 내고요. 살인자들, 범죄자들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예, 세계 곳곳에서도 스페인에 대한 애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시 트위터에서 미국 정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러를 비난하고 도움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스페인과 이웃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요, 끔찍한 공격의 희생자들에게 모든 연대와 애도를 표한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스페인과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울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한국 정부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오노드라 이스노리 방위상과 양국 외교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 책임자들이 회담에서요, 미국의 해고산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 억제력을 재확인하는 등 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한 한편,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확장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예. 두 나라 외교 국방 책임자들의 합의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양측의 공동성명에서요, 먼저 미국의 핵 전력을 포함한 미일 동맹의 관여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른바 확장 억제력을 가장 먼저 강조한 건데요. 이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본국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당했을 때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막는 걸 말합니다. 예.
유사시에 미국의 핵무기로 일본을 지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에서요,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를 명기했었는데요. 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억제력과 관련해서 핵이라는 표현이 미일 공식 문서에 포함되기는 한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성명에서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재확인한 건데요. 또 어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동맹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네, 공동성명에서는 또 이 밖에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고 비핵화를 위해서 각국과 협력해 압력을 계속한다는 합의가 담겼고요.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활동 확대와 관련해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위다오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자주 등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또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얻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정치적 외부인으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틀어지는 모습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예.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자들의 유혈 사태 이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샬럿스빌 유혈 사태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공화당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주도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대 시위를 벌인 사람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즉각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반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부었습니다. 예.
폭력 시위 사태가 일주일이 다 됐는데 여전히 지금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그레이엄은 내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 그 KKK, 신나치,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시위 도중 숨진 헤이와 같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예, 이는 역겨운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죠.
예,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 공화당 의원들과 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 간의 갈등을 보인 경우가 자주 있었을까요?
예, 이 페퍼다인 대학의 테드 맥앨리스터 교수가요, VOA에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갈등이 깊었던 적은 미 역사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맥앨리스터 교수는요, 그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난 대선 당시 기성정치의 필요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신선한 대안을 찾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반란의 외침으로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대부분 뭐 기성정치인이다 이런 지적일 수 있겠군요.
예,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1980년대의 이상을 추구하거나 전통적인 정치 논리와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 맥앨리스터 교수는 공화당은 현재 대통령과 의원들 간에 이런 간극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 혹은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갈등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관계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정치 전문가들도 일부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지지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마지 못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과 남포, 중강, 강계 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고요.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29도.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과 해산, 장전, 평강, 삼지연 등의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2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 웅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바르셀로나 차량 돌진 테러의 네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카탈루니아 경찰청은 오늘 바르셀로나와 캄브릴스 연쇄 차량 테러와 관련한 네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인 어제 2명, 오늘 2명 체포됐습니다. 어제 사건은 오후 5시 무렵 흰색 벤 차량이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에서 갑자기 보도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14명이 숨지고 적어도 10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 사건을 저지른 벤 차량 운전자는 군중들을 차로 친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테러 몇 시간 뒤 스페인 남부 해안 도시 캄브릴스에서 또 다른 차량이 거리의 시민들을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자살 폭탄 벨트를 메고 있던 용의자 5명을 사살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하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의원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 지도력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증오에 찬 행동을 명백히 비난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에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2일에서 8일 미국 내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0% 높아진 것이고 특히 샬럿츠빌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어서 현재 탄핵 지지율은 더욱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상징적 수도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국제동맹군의 노력이 조금씩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카 작전의 지상군인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 ISIL과의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VOA에 ISIL이 동맹군이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들을 집에 머물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도시의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어제는 약 250명의 민간인을 구출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라카에서 동맹군의 공습으로 사흘간 민간인 약 6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연합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실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연습에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 B-5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출동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시마네, 히로시마, 고치 등 9개 현에서 오늘 긴급 미사일 경보 시스템 가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탄도미사일의 궤도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훈련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정해 이들 지역에 전문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9개 현에서는 거리 곳곳에 확성기와 휴대전화 메시지, 케이블 TV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에 대비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내용을 전파하는 J-Alert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치권이 이중국적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6명의 의원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직을 박탈당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할 예정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호주에서는 연방의원이 장관직을 겸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자는 연방의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